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0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제 1주간 목요일인 오늘은 산정동 준대성전 고해성사전담 고재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7장 21절,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금 계시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려주시며 삶의 태도와 실천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얼마나 그 시대에도 그럴싸한 말만 입으로 내뱉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거짓 믿음을 고백했는지를 알 수 있네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말이 쉽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그 무게감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부담이 되는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조차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유혹에 무너지고 두려움에 망설이는 존재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주님 뜻을 실천하는 생활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이유가 있을 테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당신을 믿고 의탁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아시는 듯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 우리가 천하장사도 아니고 이어찌 부담을 주시는지요. 송구름처럼 결코 가볍지 않는 멍에와 짐이지만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듯 믿음의 힘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늘 힘에 겨워 넘어지니 큰일입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에 따라 실로 엄청난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님께 배운 대로 슬기로운 집을 지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인 하느님 사랑과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적 사랑, 화해와 용서, 배려와 격려, 신앙의 용기를 주는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 하루하루 벽돌을 쌓듯 반석 위에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나에게 와서 머물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기대어 편히 쉬어가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신 영적 신심을 키우는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반석처럼 튼튼하고 단단한 구조물 같은 신앙심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연약지반 주의라는 경고 표지가 있듯이 연약한 곳은 부족한 결핍을 다지고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래밭 같은 신앙심이라면 쉽게 부서지는 자신의 본질적 자질에 자갈과 굵은 돌 같은 주님의 성경 말씀을 단단히 뭉쳐서 굳게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성사들, 특히 고해성사와 송체성사라는 시멘트를 섞어서 세례와 견진성사 때 쏟아 부어주신 주님 성령의 물과 불을 섞어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해진 콘크리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하늘나라에 초대해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은총의 방법들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신앙을 다져주시고 채워주시며 이끄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 은총의 직분을 받은 여러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반석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자신의 연약한 신앙심과 부실함에 대해 자책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내 신앙에 대해 자만하거나 오만한 행동을 피하고 함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떨어진 신앙의 기운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님의 말씀 식탁 안에서 식어버린 영적인 은총을 회복시켜주시는 송체를 영하는 성찬 식탁으로 하나 되어 용기 있는 믿음을 지니고 파견받아 삶에서 실천하는 대림시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미사의 시작과 끝만 아는 신자는 단지 자신의 의무 수행에만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미사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생각은 의식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찍 성당에 와서 자리는 차지하지만 독서와 복음, 강론 시간에는 졸거나 잡념에 곧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시작과 끝보다는 중간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는 미사의 중심이요 정점이기에 이 시간을 무심하게 보낸다면 미사를 참여한 보람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1분 규리였습니다.
마음 더하기, 생각 더하기. 연두빛 레이스처럼 싱그러운 연초록 잎들이 무성해지는 요즘, 한동안 찾지 않았던 숲길을 걸어봅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경사가 급해서 여름 폭우에도 겨울 폭설에도 흙이 패이기 쉬운 구간이라 늘 돌무더기가 울퉁불퉁한 곳입니다. 새순들 도단한 숲길이 너무 고와서 큰맘 먹고 들어섭니다. 그 사이 울퉁불퉁 패였던 길에 새 흙을 돋아서 판판하게 다져진 길이 고맙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절로 감사가 커질 때쯤 정말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새 흙을 다져서 판판해진 길, 그 흙 속에 섞여 있는 무수한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도시 어디쯤에서 생긴 플라스틱 조각들이 산속 숲길까지 흙과 함께 실려온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고 플라스틱 빨대 없이 커피를 마시고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생수병을 구매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홍수 시대인 거죠. 해변의 갈매기나 바닷속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도 충격적이지만 산속에서 보는 플라스틱 조각들도 여간 충격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버릴 때는 물에 씻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데 우리들의 그런 작은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쓸모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봄날의 실록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 여전히 답이 없는 걸까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지금 어디쯤에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상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 봅니다. 이제 발레스트리나의 다른 미사곡에 있는 곡인데요. 네, 이 미사곡 이름은 둠 콤프렌두라는 이 제목의 미사곡에 들어있는 상투스 거루카시도다를 레겐스 브루그 돔 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팔레스티나 작곡의 미사곡 둠 콤프레렌 뚜르라는 제목의 미사곡에 있는 거룩하시도다 상투스 감상해 보셨습니다. 카치니 작곡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친 작곡가죠. 그의 아베마리아 이 곡은 독특하게 기도문 중에 아베마리아라는 텍스트만으로 꾸며진 그런 곡이죠. 카운트 테너 슬라바가 이 곡을 연주합니다.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디자인 전망종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민주화 이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주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주교회의는 4일 의장 이용훈 주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전날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 주교는 성명에서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150분 만에 국회 본회의 의결, 이에 따른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 주교는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뤄왔다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기상청 매서비스는 높은 기온이 계속됨에 따라 넬슨, 블레넘, 네이피어 등 3개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예상 최고 기온은 각각 28도, 31도, 29도로 주민들에게 수분 섭취, 그늘 찾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경보는 20년간의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임계값에 따라 발령되며 뉴질랜드 국민들이 더운 날씨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립수자원연구소의 수석과학자는 호주에서 유입된 따뜻한 기류로 인해 더운 날씨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헤레타운과 아후리니 지역에서는 지난 30일 동안 27건의 산림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야외 취사가 금지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취사가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야외 취사가 허용됩니다. 한편 사우스 아일랜드 일부 지역에는 폭우와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웨스트랜드 디스트릭트와 피오르드랜드 일부 지역에 폭우가 예보되었고 더니든과 사우스 아일랜드 남부 등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41세 남성이 욕실에 은밀히 숨긴 카메라로 여러 여성과 소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총 42건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관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그중 3명의 신원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3년에 걸쳐 지속된 이 범죄는 영화, 비디오 및 출판물 분류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여성과 소녀의 은밀한 순간을 녹화했으며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샤워와 옷 갈아입는 장면을 54개의 비디오와 274개의 스크린샷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초등학생 어린이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단체 내에서 피해자를 노렸으며 원뉴스에 따르면 그의 범죄 규모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사건은 오클랜드시 아동착취 전담팀이 주도하는 프로스트 작전을 통해 2023년 9월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 오클랜드 와이헤케 섬 타우포의 여러 주소에서 수색영장이 집행되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케빈 글러 판사는 그를 구금 상태로 돌려보냈으며 선고는 4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빅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파티는 매년 수천 명이 참여해 라이브 공연과 불꽃 놀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올해는 크루즈 선박 일정으로 인해 블렌하임과 빅턴을 연결하는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버스 서비스는 예전에는 무료였지만 올해는 크루즈 선박들이 마을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모든 버스가 이미 예약되어 있으며 현재는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수개월 동안 대체 교통수단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자체는 여전히 진행되며 새로운 스폰서를 확보하여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밴드 공연과 불꽃 놀이가 포함되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버스 서비스가 부족한 이유로 참가자들은 자가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시간을 피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은 오후 7시이며 12월 14일에는 블렌하임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꽃 중 하나인 수마트라의 일명 매운 시체 꽃이 피어났습니다. 공식 명칭이 아모르포 팔루스 티타늄인 이 꽃은 지구 식물계에서 가장 큰 가지가 없는 꽃입니다. 이 꽃은 불과 2, 3일 동안만 피고 완전히 피고 나면 썩은 살과 같은 강한 악취를 내뿜어 벌과 나비 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분에 심을 경우 키가 6피트가 넘는 이 독특하고 놀라운 꽃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동물원 내 동남아시아 정글 구역에 있는 캐노피가 있는 쉼터에 전시해 두었다고 관계자는 밝혔으며 얼마나 오래 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정책이 뉴질랜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대상 국가들의 GDP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수출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농산물 및 유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질랜드는 미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연간 약 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과 식품, 기계 및 장비 등의 수출이 주요 증가 품목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총 수입은 약 2억 5,9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뉴질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역 흐름의 변화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중국의 보복 관세나 향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자선단체 부문에서 약 20억 달러의 비과세 수익이 발생하며 이를 둘러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2024년 예산에서 자선단체의 세금 정책을 검토하고 허점을 보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자선을 통해 사용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선단체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동안 자선단체의 총 지출은 252억 8천만 달러, 총 수익은 273억 4천만 달러로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자선단체의 약 30%가 사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비자선사업자와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금실무그룹은 자선단체의 세금 면제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자선 수익이 사회적 성과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자선단체가 자금을 온전히 자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한 관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 약한 비가 오겠으며 밤늦게는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 들어 시원한 남서풍이 불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의석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이시안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네 무지를 부끄러워해라. 집회사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여성건강증진회 KWWCG에서는 뉴질랜드 복지정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유방질환, 카운셀링, 뉴질랜드 사회복지제도 세미나 중에서 김혜정 상담원의 뉴질랜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강연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장 취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고용법인데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고용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 고용법을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비자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서라든가 미니멈 웨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휴가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을 해서 고용인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든가 그리고 고용주로부터의 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분쟁 조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퍼블릭 헬스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GP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병원에 가는 거죠. 그렇죠. 호스피탈에 갔을 때 무료로 다 그 검사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비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비자 같은 경우 최하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있어야지 되고, 아니면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야지 되고.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 건 그 정도인데, 일단은 GP까지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만약에 병원에 가시게 되면 무료로 치료랑 검사랑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유방암 검사도 했지만 무료로 이제 검사 받을 수 있는 게 유방암 검사라든가 자궁경부암 검사라든가 그리고 대장암 검사라든가, 물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방암 검사처럼 나이라든가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제한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받으실 수 있고요. 그거에 해당이 되면. 그리고 신생아의 같은 경우 청력 검사라든가 무슨 이런 그러니까 시력 장애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그러니까 스크린을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후리 백신 받을 수 있는 거는 나이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질랜드에서 출산하신 경우는 처음에 그 책자가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데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능하면 그 받은 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이에 따라서 어떤 일부 백신 같은 경우는 비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비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로 일정 백신 같은 경우는 비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따라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백신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백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ACC가 있죠. AC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뉴질랜드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ACC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저렴하게 아니면은 그 퍼블릭 호스피탈로 가게 됐을 때는 무료로 ACC에서 그 비용을 다 내주는 거고요. 병원비를. 그리고 그 전에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만약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는데 이 사고가 남으로써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다쳐서 운전을 하는 분인데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처음 일주일은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전 소득의 80%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소득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 특히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걸 해마다 이게 다달이 소득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해 소득이 아주 낮았던 경우에는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그 인컴 컴펜세이션 받을 수 있고요. 또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이게 소득 제한이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GP를 만났을 때 훌로 비용을 내지 않고 저렴하게 낼 수 있죠.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는 소득 제한을 제가 외우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바뀌고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요. 가족이 혼자 사느냐, 커플이 있느냐, 커플이 있으면 애가 두 명까지 걸려, 두 명이냐, 세 명, 이게 수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전화하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배우자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 수당 같은 경우도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자, 주택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우징 뉴질랜드라 그러죠. 정부 주택 렌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요즘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새로 너무 모자라니까 계속 짓고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정부 주택, 그러니까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살 주택이 없어진 경우 정부에서 저렴하게 렌트비를 내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하우징 포 올더 피플 같은 경우는 카운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우징 뉴질랜드는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하우징 포 올더 피플은 카운슬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클랜드도 있고 웰링턴 있고 해밀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크라이스트처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우징 포 이 집에 살고 있으면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시면은 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대부분은 그 도시에서 5년 이상 살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갑자기 이사를 가시려고 결심을 하시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비를 내고 있을 때 그러면은 어코모데이션 서플리먼트로 해서 그 약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긴 하지만 그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어코모데이션 서플리먼트 받을 수 있고요. 첫 주택을 구입했을 때 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전보다는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요즘은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다지 많은 혜택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있고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단열재를 설치한다라든가 친환경 난방기구를 설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아니면은 뭐 한 70%까지도 할인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스쇼어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없고요. 그러니까 웨스트나 아니면은 그 마누카우 지역 같은 경우는 100%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100% 받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봐요. 자산도 안 보고 수입도 안 보고 그냥 그 지역에 살고 그 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두 가지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열재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로만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게 테넌트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뉴질랜드 테넌시로는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훨씬 많이 세입자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환기 설치하는 거라든가 난방장치 설치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추가가 돼서 세입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그런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가 이제 파이낸셜 서포트인데요. IRD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만약에 수당을 신청을 워겐인컴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워겐인컴에서 다 나오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워킹 포 패밀리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는 IRD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RD에 내부에 들어가면 네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거 안 받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안에 내부에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가 인워크 텍스 크레딧, 패밀리 텍스 크레딧, 그리고 미미온 패밀리 텍스 크레딧, 그리고 마지막이 베스스탓이죠. 요거는 이전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페어런셜 텍스 크레딧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뀐 건데 인워크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해야지 돼요. 싱글이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20시간, 30시간 바뀌는데요. 어쨌든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은 경우 받을 수 있고 패밀리 텍스 크레딧이나 아니면 미니멈 패밀리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소득부터 해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은 조금씩 금액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베스트 스탑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전에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 그리고 이게 그 혜택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처음 1년은 $73 주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해마다 조금 바뀌는데 지금 현재 $73 1년 동안 나오고요. 그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내가 만약에 유급 육아휴직을 했어요. 신청해서 그게 승인이 났으면은 그거를 받는 동안 이걸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나고 나서 그게 보통 6개월 나오거든요. 그럼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걸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3년, 그러니까 3살이 될 때까지는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약간의 차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패밀리 부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가 5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5세 이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그 차일드 케어 센터나 이런 데 보내요. 근데 등록된 데 보내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는 이미 무료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그 외에도 일을 한다라든가 해서 추가로 이 그러니까 차일드 케어 센터에 돈을 내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족 한번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이 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 분기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3개월, 3개월씩 4번 하는데 소득 제한은 4만 5천 달러 정도까지고요. 물론 그러니까 4만 5천 달러까지 훌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3만 5천부터 조금 조금씩 줄어들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분기당 소득이 연소득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 975달러걸요. 975달러 나오는데 그 내가 낸 금액의 25%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기당으로요. 그리고 그 이 페이드 페어런셜 리브가 유급 휴가 휴직이죠. 그거는 이제 일정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누구나 다 그 직장 다니다 그만뒀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난 52주 동안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걸로 해서 받을 수 있고 업구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키세이버 있고요. 키세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도움이 돼 내가 돈을 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사실은 내가 키세이버에 가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최대 520불 뭐 몇 센트 있지만 520달러 정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내가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내가 키세이버에 가입하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내 임금의 3% 내줘야지 되니까 어쨌든 그게 나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가입하면 첫 달러 나왔었는데 그거는 없어졌지만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혜택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차일드 서폿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한국말로는 둘 다 양육비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양육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헤어지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양육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한국분들은 둘 다 양육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워킹 포 패밀리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면 사실은 양육지원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양육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일드 서포트 같은 경우는 양육비인데 요거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왜 IRD에서 관리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 IRD에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 IRD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IRD에서 알아서 상대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한테, 뭐 내가 엄마가 키우면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그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합의했어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RD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 IRD에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IRD에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의 끝나가니까요. 자, 이게 이제 워겐 인컴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워겐 인컴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인 베니핏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가 있는데요. 메인 베니핏 같은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슈퍼애니에이션을 뺀 나머지는 인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냐 아니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받을 수 있고 억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자산 테스트는 안 한다고 돼 있지만 현금 자산 테스트는 해요. 그러니까 이 자산 테스트를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주택을 소유한 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지 현금 자산은 왜냐하면 이 메인 베니핏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연금 빼고요.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내가 은행에 2만 불, 3만 불이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공공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현금 자산은. 하지만 주택이 있는 경우는 그 주택을 소유한 주택을 의무적으로 강제로 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산 테스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헬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한 건데 어커머데이션 서플리멘트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건데 렌트 보조금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출금 있을 때 그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고 디서빌리티 얼라운스 같은 경우 많이 받으세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 건강상의 문제 있으셔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으면은 그 알람이라든가 뭐 잔디 깎는 거라든가 이런 거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의사 그 물론 레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피너럴 그란트 같은 경우도 장례식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그러니까 장애가 있을 때 하우스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집 개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고요. 이 스페셜 니드 그란트 같은 경우는 자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치과 치료를 받아야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들 치과 치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갑자기 뭐 이사를 해야지 되는데 이사해야지 되는데 그 보증금을 낼 돈이 모자라요. 이런 경우도 한번 12개월에 한번 정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냉장고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돈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물건으로 갖다 줍니다. 피셔앤팔크 거. 왜냐하면 하도 중고를 사서 그 몇 달 후에 또 중고 산데 망가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제 그게 차라리 더 많이 들어가니까 피셔앤팔크라고 계약을 해서 가족 수가 몇 명이냐 해가지고 그 가족에 맞게 기본적인 사이즈 새 걸로 딱 배달이 돼요. 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윈터 에너지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미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겨울에 한시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인데요. 요거는 대부분은 펀딩을 신청한다라든가 해야지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그리고 이 리스파이케어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들이 지금 그 장애인을 돌보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쉴 수 있게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장애인을 뭐 오버나잇으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데려간다라든가 어디 이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시설에 맡긴다라든가 아니면은 아프터 케어라든가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호자가 조금 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홈 앤 커뮤니티 서포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청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샤워를 해야지 되는데 혼자 할 수 없다라든가 케어러가 혼자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장애인을 교육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장애인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은지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게 해서 가족 간의 그 친밀감을 그 유대감이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 지금 뭐 제일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비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개조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그 서포티브 인디펜던 리빙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서포트인데요. 이 시니어 서포트 같은 경우는 크게가 이제 연금이죠. 뉴질랜드 슈퍼애니에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리트랜스포 같은 경우는 슈퍼골드카드 있어야지 되는데 슈퍼골드카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버스카드, 교통카드를 슈퍼카드로 바꾸셔야지 되는데 골드카드로 바꿔야지 그냥 파란색 그 이전 그 홉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혜택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골드카드로 바꾸고 나면은 9시 이후부터는 무료고 9시 이전에는 비용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차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8시 59분에 타시면은 요금을 지불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9시가 넘었다는 걸 확인하시고 승차를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건 오클랜드만이에요.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밀턴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 아예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무료라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워크샵 할 때. 근데 웰링턴 같은 경우는 3시, 9시부터 3시, 그리고 그 3시부터 6시까지는 돈을 내고 6시 이후부터 또 하고. 그러니까 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우징 포 올더 피플 있고 뭐 레스트홈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사실은 제가 이거 나중에 오면서 생각한 건데 레이 리베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KWWCG로 연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사실은 전단지가 있긴 하지만 요거 있고요. 그 외에도 시티즌스 어드바이스 뷰러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한국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번호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숙시스러워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집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여성건강증진회 KWWCG에서는 뉴질랜드 복지정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세미나 중에서 김혜정 상담원의 뉴질랜드 사회복지에 대한 강연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장 취재로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은 각 지방의 민요들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들으실 민요는 남도 민요 중 흥타령입니다. 예전에는 남도 민요를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민요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상도 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와 성주풀이 밀양아리랑 등은 동부 민요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민요로는 농부가와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강강수월래 등이 있으며 오늘은 남도민요 흥타령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두미녀인 흥타령을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민요는 황해도 민요, 몽금포 타령인데요. 황해도 민요는 흔히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민요들을 통틀어 서도민요라고 부르는데 황해도 민요는 사년불, 기년불 등이 대표적이며 전해지는 곡으로는 사년불, 자진년불, 긴남봉가, 자진남봉가, 몽금포 타령 등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볼 때 경기 민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몽금포 타령, 백구 타령, 느리개 타령 등이 있는가 하면 남봉가, 사년불 등은 평안도 민요인 수신가와 같이 전형적인 서도음악 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황해도 민요 몽금포 타령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원도 민요 몽금포 타령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또 관현악 협주곡인데요. 경기도 민요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입니다. 방아타령을 경기소리국악단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기상청 매서비스는 높은 기온이 계속됨에 따라 넬슨, 블레넘, 네이피어 등 3개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국장을 무역 및 제조업 선임 부문으로 내정했습니다. 한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민주화 이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주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주교회의는 4일 의장 이용훈 주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전날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 주교는 성명서에서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150분 만에 국회 본회의 의결, 이에 따른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 주교는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졌다면서 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매물로 나온 주택 재고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집주인들은 판매를 성사시키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g에는 11월 말 현재 33,984채의 주거용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에 비해 21.3% 증가한 수치이며 2015년 4월 이후 1년 중 가장 많은 매물이 등록된 달입니다. 이는 11월 한 달간 새로 등록된 주택수가 10월에 비해 3.8% 감소하고 작년 11월에 비해 3.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수치입니다. 이는 매물이 판매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시장이 구매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물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11월 realestate.co.ng에서 판매되는 부동산에 조정된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863,503로 10월에 비해 3.3%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매도 호가 하락은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스본, 왕관우이 등이 이 추세를 꺾고 한 달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집주인들이 가격 기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희망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태즈만에서 좌초된 긴 지느러미 파일럿 고래 20마리 중 19마리가 자원봉사자와 보호단체 프로젝트 조나의 노력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고래들은 조수에 떠오르며 더 깊은 물로 헤엄쳐 나갔고 해안 근처에서 보트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좌초는 3일째 이어졌으며 약 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조나는 지역 의료진과 일반인의 도움을 요청하며 현장에 올 때 잠수복과 음식, 물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좌초는 월요일 오후 처음 보고되었으며 당시 37마리 중 2마리가 죽었습니다. 이후 어제 23마리가 다시 좌초되었고 오늘 오전에는 19마리가 남아 구조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존부 관계자는 4마리의 고래가 추가로 죽었고 한 마리는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만조 시간에 맞춰 고래를 다시 띄우는 작업이 이어졌으며 강한 남풍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조나는 구조 작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칭찬하며 고래들이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또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상당한 비과세 자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레이 스트리트 부지는 2015년에 62만 $500에 마지막으로 매수되어 11월 25일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은 93만 달러에 광고되었습니다. 홈즈.co.nz는 97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록슨이 매도에서 약 30만 달러를 벌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익 중 일부를 부동산 수수료를 포함한 매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수 공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인 케빈 데이비스는 록슨이 현재 코어로직에서 추정한 가격인 90만 5천 달러에 매각한다면 2015년 매수 가격 대비 약 45%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2021년부터 엄격해진 부동산 취득세 기준을 폐지해 투자자가 자동으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려면 기존 10년 대신 2년 동안만 부동산을 보유하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몇 시간 만에 철회된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은 외교부 안전여행 웹사이트에 등록하라는 촉구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은 밤 TV연설에서 계엄령을 깜짝 선포해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시위가 터지자 그는 계엄령을 철회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은 안전여행 웹사이트에 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뉴질랜드 국민은 시위를 피하고 미디어를 모니터링하여 최신 상황을 파악하고 당국의 조언을 따르기 바란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는 88명의 뉴질랜드인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28명이 서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 대변인은 계엄령 선포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안전여행 웹사이트에 꼭 등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픽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파티는 매년 수천 명이 참여해 라이브 공연과 불꽃놀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올해는 크루즈 선박 일정으로 인해 블렌하임과 픽턴을 연결하는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버스 서비스는 예전에는 무료였지만 올해는 크루즈 선박들이 마을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모든 버스가 이미 예약되어 있으며 현재는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수개월 동안 대체 교통수단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자체는 여전히 진행되며 새로운 스폰서를 확보하여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밴드 공연과 불꽃놀이가 포함되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버스 서비스가 부족한 이유로 참가자들은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시간을 피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은 오후 7시이며 12월 14일에는 블렌하임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꽃 중 하나인 스마트라의 일명 매운 시체꽃이 피어났습니다. 공식 명칭이 아모르포 팔루스 티타늄인 이 꽃은 지구 식물계에서 가장 큰 가지가 없는 꽃입니다. 이 꽃은 불과 2, 3일 동안만 피고 완전히 피고 나면 썩은 살과 같은 강한 악취를 내뿜어 벌과 나비 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분에 심을 경우 키가 6피트가 넘는 이 독특하고 놀라운 꽃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동물원 내 동남아시아 정글 구역에 있는 캐노피가 있는 쉼터에 전시해 두었다고 관계자는 밝혔으며 얼마나 오래 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정책이 뉴질랜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대상 국가들의 GDP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의 수출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농산물 및 유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질랜드는 미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연간 약 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과 식품, 기계 및 장비 등의 수출이 주요 증가 품목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총 수입은 약 2억 5,9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뉴질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역 흐름의 변화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중국의 보복 관세나 향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입니다. 오클랜드의 한 41세 남성이 욕실에 은밀히 숨긴 카메라로 여러 여성과 소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총 42건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관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그중 3명의 신원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8년에 걸쳐 지속된 이 범죄는 영화, 비디오 및 출판물 분류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여성과 소녀의 은밀한 순간을 녹화했으며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샤워와 옷 갈아입는 장면을 54개의 비디오와 274개의 스크린샷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초등학생 어린이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단체 내에서 피해자를 노렸으며 원뉴스에 따르면 그의 범죄 규모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사건은 오클랜드시 아동착취 전담팀이 주도하는 프로스트 작전을 통해 2023년 9월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 오클랜드 와이헤케섬 타우포 여러 주소에서 수색영장이 집행되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케빈 클럽 판사는 그를 구금 상태로 돌려보냈으며 선고는 4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자선단체 부문에서 약 20억 달러의 비과세 수익이 발생하며 이를 둘러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2024년 예산에서 자선단체의 세금 정책을 검토하고 허점을 보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자선 활동에 사용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선단체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동안 자선단체의 총 지출은 252억 8천만 달러, 총 수익은 273억 4천만 달러로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자선단체의 약 30%가 사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비자선사업체와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금실무그룹은 자선단체의 세금 면제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자선 수익이 사회적 성과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자선단체가 자금을 온전히 자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한 관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부동산 중개업체인 바프덴 톰슨은 11월에 판매량과 판매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상당히 좋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이 추세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나와 있는 엄청난 매물로 인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프덴 톰슨은 11월에 1,002건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여 10월에 비해 3.4%, 작년 11월에 비해 4.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중 가장 바쁜 달인 3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여름철 거래에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11월의 매출은 지난 호황기였던 2020년 11월에 비해 여전히 35% 감소한 수치로 시장이 그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하여 100만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에 비해 5.9% 상승했지만 작년 11월에 비해서는 0.7%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업체는 11월 말 현재 5,711개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작년 11월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 11월에 비해서는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11월의 매물 수준은 2011년 이후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11월 한 달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살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현지 시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을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으로 내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 첫 임기 때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제 두 가지 신성한 원칙을 집행한 데 있어서 피터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끈질긴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는 내가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제 모든 관세 및 무역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그 임무는 제조업과 관세, 무역 의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나바로 전 국장은 대중국 매파이자 관세 지지자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1기 트럼프 정부 때 보호 무역 정책을 지시하고 고율 관세를 앞세운 대중국 무역전쟁을 기획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과거에 좋아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에 좋아한다고 꼽은 이 책에서 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경제적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부장관이 큰 전쟁이 나면 영국 육군이 1년 안에 모든 병력을 잃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전력을 보강할 예비군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터스 칸스 국방부 제1군인 담당 부장관은 14일 현지 시간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 타임스와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규모의 전쟁에서 제한적인 개입이 아닌 광범위한 다국적 연합군의 일부로서 현자 같은 사상률이라면 우리 육군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소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하루 약 1,500명에 달한다면서 적성국들은 이 같은 손실을 흡수하면서 계속 싸우는 소모전이 현대전에서 승리의 결정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이번 사태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강화하며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 약 7% 하락했으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약 9% 떨어졌습니다. 8월 이후 외국 자금 약 140억 달러가 유출된 상황입니다.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있으며 원화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자산 거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북 긴장,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 미중 갈등 등이 기존 우려 요인이었으며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TD증권은 정책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어 단기적 변동성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의 HBM 공급 지속 여부가 AI 산업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스트리트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G,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타.co.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와일드 스트리트 페스티벌 오브 플레이 홉슨빌 포인트 파크 안내입니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야외 게임과 재미있는 활동으로 가득 찬 무료 하루 이벤트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진행자가 운영하는 짧고 빠른 게임, 개인 게임, 모든 연령대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게임이 가득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홉슨빌 포인트 파크 1 버클레이 에버뉴 홉슨빌에서 있습니다. 와일드 스트리트 페스티벌 오브 플레이 메이어 파크 안내입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메이어스 파크 72 그레이 에버뉴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핸더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무료 핸더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서 축제에는 시장 노점, 무료 어린이 활동, 라이브 공연, 산타 동물들이 있습니다. 산타 퍼레이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페스티벌은 오후 12시부터 핸더슨 타운센터 그레이트 노스 로드에서 있습니다. 마운트 포크 파크 드라이브 피클링 에버뉴 마누라에서도 있습니다. 테아타 투 푸드트럭 프라이데이에서 안내입니다. 테아타 투 푸드트럭 프라이데이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에 의한 푸드트럭 무료 이벤트입니다. 시장은 매월 10월부터 4월 구경되며 정통 멕시코 요리, 한가리 튀김빵 1위까지 전세계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테아타 두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캐션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